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11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 형태로 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2인 가족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진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어요. 뭐 엄마, 아빠, 자식이 함께 사는 가족, 뭐 이성 부부, 동성 부부, 친구나 동거인과 함께 사는 가족, 뭐 여러 명이 공동체를 꾸린 가족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가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가족은 나라에 따라서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죠.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전히 사회통념으로나 정책으로나 이 혼인으로 이뤄진 여자와 남자 플러스 그들이 낳은 자식 이렇게 구성된 가족만이 소위 정상가족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죠. 얼마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동성부부 배우자를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는 이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방식을 지적한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않든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도 모셨어요. 중앙일보 밀실팀의 최현수 박건 기자입니다. 밀실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희 듣동나에도 여러 차례 나와주셨는데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이죠. 20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팀.
출입금지, 30대 출입금지.
아무튼 이 밀레니얼 실험실 밀실팀에서 정말 이제 밀실팀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밀실팀이 취재한 뒷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실팀 부르기 전에 오프닝에 잠시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서울도서관 아시나요?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0 한평책방인데요.
한평책방이요? 한평인 책방일까요? 어떤 행사인가요?
여러분 책장에 잠자고 있는 헌책들 많이 있잖아요. 이 책들이 누군가한테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헌책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원래는 헌책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헌책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대규모로 열리던 행사였는데요. 말 그대로 한평의 작은 공간에서 사고 파는 마켓이어서 한평마켓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행사로 치르게 됐어요. 이 행사가 재밌는 게 그냥 헌책을 나누는 게 아니고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 이달 초에 헌책을 판매하고 싶은 셀러들에게 책을 받았어요. 이 책들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 블라인드북 형태로 포장을 해서 구매자에게 랜덤으로 발송한다고 해요. 블라인드북에는 셀러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가 들어있고 귀여운 굿즈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블라인드북을 구매를 하면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깜짝 네. 비밀 선물처럼 책이 도착하는 시기네요.
네. 이 블라인드북 형태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요새 아예 이런 형태로 판매하는 책방도 있더라고요. 블라인드북이 재밌는 이유가 평소에 관심 갖지 못한 분야의 책을 알 수 있게 돼서 취향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문득 우리끼리도 이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안 알려주고 이제 서로 책을 교환하는.
네. 아무튼 셀러 중에 유명한 분들도 계신데요. 뭐 오은 시인이라든지 김동식 작가, 서메리 유튜버 등의 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셀러 모집은 마감이 됐고요. 구매는 오늘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살 수 있죠?
네. 이후북스 온라인 숍에서 11월 16일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오늘부터 25일까지 판매하는데요. 건당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이고요. 저희가 구매 링크는 방송 설명에 넣어둘게요. 블라인드북은 한정 수령인지라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에서 우리 듣똥러만을 위한 혜택도 드린다고 하는데요. 구매 시 배송 메모란에 듣똥러와 한평책방 이렇게 써주시면 모든 듣똥러에게 커피 쿠폰을 발송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친구들한테 연말 선물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밀실팀 박건 최연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밀실팀이다.
30대는 출입금지 써놨는데.
밀실팀은 그치.
우리 공간이니까.
그치. 어. 듣동나 이번에 오신 거니까. 밀실팀이. 근데 이게 밀실팀이 좀 변화가 있었나 봐요. 박건 기자는 또 처음 보고 최연수 기자는 그 벌써 작년인가?
네.
8년에 변해서 네. 최연수 기자 함께 했었거든요. 밀실팀이 어떤 변화가 온 건가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밀실팀에서는 김지아 기자와 최연수 기자, 판광현 기자가 있었는데 이제 잦은 인사 이동으로 파릇파릇한 우리 막내 박건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밀실팀의 박건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회사 입사해서 4월자로 밀실팀에 발령이 났는데요. 듣동라는 거의 뭐 저는 곧 듣동라가 키운 자식이라 해도
세상에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2년여 정도 이렇게 애청자로서 듣다가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최연수 기자도 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밀실팀의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막내였는데 지금은 좀 밀실팀 팀장까지는 아니고 방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실장님 실장님 네, 밀실이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건희를 만났는데 건희가 이제 새하얗게 입술이 질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동기들이 전해줬거든요.
아,
긴장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녹화 마치고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그럼 이 새로 꾸려진 밀실팀은 요새 좀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떻게?
네, 저희 이제 또 저희는 또 그때 초반 때 비해서 영상 같이 만들고 하느라고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긴 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밀실팀을 섭외하게 된 이유가 이 기사 때문인데요. 밀실 52화. 당신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나요? 이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시민결합법이라는 걸 지지한 게 상당히 화제가 됐고
그쵸.
또 그리고 앞에 소개했던 장혜영 의원이 지적했던 어떤 통계상의 동성가정, 동성부부를 기타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민해보는 기사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이 기사 한번 여러분 저희가 이거 방송 올릴 때 한번 링크를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보시고 나서 이 방송을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취재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먼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발단은 아까 이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언인데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이제 장혜영 의원이 강신욱 통계청장한테 지난번에 했었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일종의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온라인 조사에서 가구주랑 배우자를 같은 성별로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런 팝업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배우자의 성별은 가구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입력은 된대요. 입력은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통계청의 어떤 내부 필터링에 따라서 배우자가 이제 기타 동거인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타 동거인이라는 게 통계청이 어떤 걸 상정하고 만든 항목이냐면은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일종의 고용인이죠. 고용인이나 집에서 하숙하는 하숙인들을 상정하고 만든 항목인데 이 멀쩡한 배우자들이 기타 동거인으로 빠지니까 장혜영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정책의 근거자료로 이제 통계가 쓰이잖아요. 근데 이런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거니까 이제 장혜영 의원이 이걸 예시로 들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기 전부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unmarried partner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항목을 두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동성 커플한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의지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 통계에선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보고 이걸 기사로 좀 써보고 싶다고 최현수 기자께 말씀을 드렸고
네.
아 그럼 이 기회에 독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주거 공동체 사례도 소개해보고 나한테는 어떤 유형이 맞을지 테스트하는 기사를 써보자고 하셔서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트위터로도 공유가 많이 돼서 화제가 많이 됐던 짤처럼 돌았거든요. 그래서 박건 기자가 이거 꼭 써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앞서서 프란치스코 국제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교황이 시민결합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큰 파장이 일었었죠. 근데 이게 기사가 나가고 나서 지난 1일에 이제 교황청에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교황이 이제 각기 다른 질문에 대답을 짝짓기 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프란치스코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제 동성 커플 삶을 이제 중점적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뭔가 더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네. 뭔가 사랑이 사랑의 감정으로만 이렇게 가족을 꾸려야 될까? 저는 뭐 연애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친구와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나요? 라는 이제 제목의 Yes or No 해서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흥미 유도를 위해서 넣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선택에 따라서 나온다는 걸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기사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이 사다리 타기 항목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파라고 했을 때 yes 또는 no라고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작은 yes였다가 no가 되기도 하고 출발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맞아,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렇네. 네,
다양한 네.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게 예리했다.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기가 네,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그치,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건 한번 재미로 그냥 기사 읽다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최현수 기사 얘기처럼 결혼이 참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막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경제 공동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경제 공동체를 뭐 엄마랑 뭐 미혼인 딸이 같이 약간 꾸려나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 되게 다양한 형태가 맞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경제 공동체로 좀 제대로 살려면은 정책적으로나 맞아. 뭐로나 좀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그나마 좀 그런 어떤 경제 공동체로서의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나라가 구태여 막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지 마 이렇게 막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가족과 인정하지 않는 가족이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더 흥미롭기도 했는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어떤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성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 말고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동거의 형태를 나눠봤어요. 일단 그 프랑스 시민결합법인 팍스라고 불리는데 이 유형이랑 동성부부 그리고 비혼공동체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와 비혼주의자가 같이 사는 혼합형으로 유형을 나눴는데 각 유형에 맞는 사례를 찾은 방법은 이게 이분들이 대부분 책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꺼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다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적이나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직접 인터뷰한 분은 그 30대 동성부부 있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분이랑 마찬가지로 이 생활동반자법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황두영 작가님이라고 그 네. 작가님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나머지 사례는 저희가 저자분의 동의를 직접 구해서 그 책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식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아까 최현수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발언 이후 어쨌든 교황청에서 반박문을 내기도 했지만 시민결합법이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민결합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낯선 법인데 어떤 법이고 아까 이제 프랑스의 팍스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지만 현재 어떤 나라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까 이현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부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결합법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동거하는 두 사람이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법적 보호를 받고 권리도 누릴 수 있고 뭐 그렇게 만드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부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많잖아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따로 받을 수 있고 또 배우자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는 건 가족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월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소득공제가 되거나 이런 식인데 이게 법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엄두도 못 내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뭐 동거인의 성별이나 뭐 나이 이런 거랑 관계없이 법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동거하겠다라는 이 등록 절차만 거치면 법적 결합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프랑스 팍스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팍스라는 게 정확히 또 어떤 제도인지 뭐 설명해주세요.
이게 1999년에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기 전에 중간 단계로 이 제도가 먼저 도입이 됐고, 2014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로도 제도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동성 결혼 팍스 제도 이렇게 보면 팍스 제도가 오히려 동성 간의 결합일 때 많이 사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성 커플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는 점이 좀 저는 흥미로웠고, 그리고 나라마다 등록 절차나 보장되는 권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프랑스 팍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제도와 준하는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삼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삼보요?
네. 이탈리아, 뉴질랜드, 우루과이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팍스로 맺어진 가족도 직접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그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 이승현 씨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 가셔서 파트너와 사귄 지 한 5년 그리고 동거 한 3년째 됐을 때 팍스를 맺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프랑스인이 파트너와 사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기를 낳거나 하게 되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결혼이나 팍스를 맺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하는데요.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프랑스 커플 중에서 결혼을 한 부류는 성 한 채 정도 지니고 있는 부르주아거나 아니면 독실한 신자, 아니면 나이가 있는 커플, 아니면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 비자가 필요한 경우 정도라고 하네요.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결혼하고 팍스가 둘 다 있을 때 왜 팍스를 선택하는 걸까?
경제적이라고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제 프랑스 결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국의 결혼과 굉장히 비슷했던 게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가 결혼 그런 제도에 대한 생각은 68혁명 전까지만 해도 한국 지금의 인식과 굉장히 비슷했는데 그 68혁명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5만 유로 정도를 쓰고 결혼식을 하느니 내 아이 통장에다가 5만 유로를 넣겠다. 팍스 제대로 맺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더 간편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팍스라는 제도는 맺고 끊는 것도 한 20분이면 그냥 서류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런 간편하기도 하고 대중적이고 사실상 결혼이랑 별다른 지원 혜택이 다른 게 없어서 많이들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준하는 제도가 네. 바로 팍스인데 훨씬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간편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팍스를 선택하는 문화가 지금 프랑스에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사실상 그 출생신고서를 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 그러는데 배우자의 이름이 프랑스에선 적혀져 있대요. 근데 팍스 제도를 맺어도 출생신고를 뗐을 때 그 팍스의 파트너 이름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안전망 같은 거를 팍스 커플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팍스를 맺어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도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시면서 좀 재밌었던,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작가 이승현 씨의 친구가 이제 동거를 하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부모가 이 친구에게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팍스를 맺을 거냐 결혼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그걸 딱 보자마자 당연히 팍스를 맺겠지 했는데 뭔가 굉장히 저의 선입견을 깨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팍스냐 결혼이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네네네. 아닐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건수를 보면 2017년인가 통계를 보면 이성 간에 결혼한 게 23만 건인가 그렇고 팍스로 결합한 이성 커플이 20만 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슷하네.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성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규진 작가가 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이 책을 살짝 봤었거든요. 김 작가님이 작년에 이제 자신의 동성 연인과 결혼을 해서 그 KBS 뉴스에 나올 정도로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뭐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결혼한 사이가 된 건 아니고 미국 뉴욕에 가서 일종의 의식처럼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했다 그러면 막 KBS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좀 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밀실팀이 또 동성 부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 예상을 하셨겠지만 취재 과정이 좀 어려웠고요. 취재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서 소개한 4개 사례 중에서 유일하게 이분들의 이름만 가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안 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요즘 저희가 취재원 찾을 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요즘에는 자기 일상을 브이로그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찾게 된 계기가 그 두 분이 선유도 공원에서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데이트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올려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댓글로 기사 취재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아직 커밍아웃을 안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노출 자체를 극구 꺼리셔서 이 주제에도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통화를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좀 꺼려하셔서 계속 메신저로 계속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 조촐한 식조차도 치르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는 이 두 분이 양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성적 지향을 밝히고 가족의 축하랑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아직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어떤 시간이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셨고 그래서 이 두 분은 부부보다는 본인들을 이렇게 짝꿍이라고 지칭하는 걸 더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신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부부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우셨다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이제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 현석 씨 제가 그냥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현석 씨의 사촌동생 부부나 또 친구 부부들이 이제 보금자리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내심 부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석 씨가 카톨릭 신자이셔서 저한테 제가 먼저 운을 띄운 것도 아닌데 교황님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이제 교황의 발언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교황이 시민결합법을 지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발언이 이렇게 뒤집힌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현석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자기나 혹은 파트너한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서로가 서로의 이제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실 자체로도 자기가 안심하고 이 파트너랑 계속 동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으면 뭐 병원에 갔을 때도 뭐 수술을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동의서는 또 가족한테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막혀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이 제도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고
왜 우리 그때 아름다운 재단 그 18어른 캠페인 네. 하는 허진희 씨 얘기 들을 때도 같이 이제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시신조차 인계받을 수가 그쵸. 없다는 얘기 그 얘기도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많이 늘어나는 가족의 형태가 비혼 인구 늘면서 1인 가구도 참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혼 공동체도 많아졌는데 이제 올해 1월에 밀실팀과 함께 김지아 기자와 함께 듣동나에 나와주셨던 비혼 여성 커뮤니티 에미프도 이제 그런 공동체였고 밀실팀 기사에도 또 한 번 에미프 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책도 내셨어요. 제가 추천서 썼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제가 추천서를 썼습니다.
10월 초에 나왔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네. 비혼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라고 네. 저기 써달라고 한.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아무튼 또 이제 에미프를 또 만나서 또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에미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만나고 이제 사실 그때 그 당시 기사가 나가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렸었어요.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기사였는데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 멘트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악플이 많이 달려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에미프 활동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뒤에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사례로 쓸 때 전화 드렸더니 네. 딱 기억하시더라고. 아우 당연히 알죠. 이러셔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 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또 에미프에서도 이 중앙일보 밀실팀의 기사를 되게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사실 좀 웃기죠. 그냥 남자 없이 살겠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또 악성 댓글이 달리는지 모를 일이긴 한데 아, 좀 이분들은 그러면 요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던가요?
여전히 이제 경제 그 소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자기개발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혼 수업 책 나왔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일단 읽어봤거든요. 목차들 보니까 다 제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녹화 끝나면 사서 꼭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1인 가구고 저는 사실 뭐 비혼이라고 딱히 결심하진 않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나를 놔보자라는 입장으로 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미래를 꿈꿔보면은 조금 아득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사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즐겁고 지금도 너무 재밌는데 앞으로 진짜 막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되게 막막해지는데 아마 에미프나 이런 그 공동체를 꾸리시는 분들도 그런 막막함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꾸렸을 거고 지금도 아마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역설적으로 에미프는 나중에 없어지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비혼 공동체라는 게 따로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발견될 수 있을 때 에미프는 없어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0, 60대 내가 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비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고 그걸 실천하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걱정은
지금은 또 약간 제도적으로 1인 가구를 안전망을 쳐두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 제도의 그쵸. 공백을 이분들끼리 공동체라는 형식으로 좀 메우고 있는 거라서 30년, 40년 뒤에는 좀 1인 가구에 대한 뭔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긴 해요, 저는.
그렇죠. 이미 사실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장혜영 의원한테 지적받기도 했지만 1인 가구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서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부터는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항목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되었는지 뭐 이런 설문도 넣고 또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는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도 좀 넣고 한다고 하니까 통계가 좀 나오면 뭔가 거기에 정책도 조금 맞춰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에미프 같은 공동체가 좀 자연스럽게 샤샤샤샤
없어지면 샤샤샤
예. 사라지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예.
그런 의미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또 밀실팀 기사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이런 생활 공동체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했었던 게 바로 조은선 씨, 김민정 씨, 안병일 씨 가족 사례였거든요. 이분들이 지난 7월에 책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가족은 이제 부부와 비혼주의자 3명이 사는 가구인데 이제 조은선 씨와 김민정 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시고 그리고 조 씨와 안병일 씨는 부부 사이예요. 사실상 부부랑 그리고 비혼주의자 한 분 이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를 꾸리고 계신 건데 이제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이 닮아서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월세 뭐 전세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된 집에서 셋이 함께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었고 이제 강화도에 땅을 사서 2층 단독 주택을 짓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텃밭도 가꾸면서 아기자기하게 사시고 계시고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등본을 떼면 이제 부부와 동거인 정도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김민정 씨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너 원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뭐 부부 네. 사이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네네, 원초 네네. 사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네. 근데 엄연히 이제 부부도 이제 전세금 7,500만 원 그리고 이분께서도 전세금 5천만 원을 들고 이제 기본 자금으로 시작을 한 거라서 생활 공동체이자 대출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강화도에서 이제 땅을 사고 이제 집을 짓는데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가 이게 3인 공동 명의라는 이유로 이제 선정에서 탈락이 됐다고.
아, 왜요?
그게 가부장 그런 중심적인 그런 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4인 정상 네, 가족에 네네네.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건가요? 이렇게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네네네네. 그런 이유로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사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세 명이서 같이 살면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까? 세 명이서 공평하게 나누는데 하고 싶으면 하는 식인데 이제 저녁을 만약에 셋 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날은 외식하는 날이라고. 저라면 맨날 외식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세 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니까 어떻게 이걸 맞춰서 사시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진짜로.
맞아요.
둘이만 살아도 뭐 어떻게 뭐 부부끼리 둘이건 뭐 엄마랑 나랑 둘이건 둘만 살아도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매실팀이 취재한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볼까요? 저희 공지사항 듣고서 얼른 다음 이야기 더 들어보죠.
여러분,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누르고 듣고 계시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이랑 에피소드별로 후원하셔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댓글 친구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의견이라기엔 조금 응원 같은 것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는 부담스럽다는 듣동러 분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프로필 링크를 누르시면 듣동나에게 의견 남기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시면 익명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편하게 작성해주세요. 콘텐츠 보고 느낀 어떤 감상이나 후기 혹은 뭐 질문 뭐든지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공지 바뀐 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살려.
내가 바꾸자 그랬거든. 네. 네. 공지사항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요. 홍상지,
이현,
최현수,
박권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조금 더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취재하면서 매실팀이 느낀 점들이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 건 이제 알겠는데 한국의 제도는 아까 살짝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혈연가족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족의 형태를 이제 제도 안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들이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건가요?
아, 물론 시도는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지난 2014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진선미 의원이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들한테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같은 권리도 주고 또 주택 임대를 할 때 부부에 준하는 권리랑 의무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발의는 안 됐다는 거죠. 이제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도 모았었고 여론 수렴을 위해서 토론회에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예상이 가는 이유지만 동성결혼을 이렇게 인정해주자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당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법이 사실 입법이 되려면은 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화가 어쨌든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렇게 입법은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좀 눈에 띄는 시도들은 2017년에 당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프랑스식 동반자 등록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당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신지혜 씨와 또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연합 공약으로 동반자 관계증명 조례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분들이 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시도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21대 총선 앞두고 이제 다른 이제 타 매체에서 이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이제 주요 정당들의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네네.
그 조사에서 현재 이제 두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좀 유보적인 입장을 둘 쪽 다 내놓았다고 들었고 그리고 정의당은 아 이걸 당론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사실 발의가 돼도 통과가 되기까지 엄청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생활동반자법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법안을 얘기할 때마다 이게 무슨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주장 이런 되게 제 의견입니다만 정말 편협한 주장에 막혀가지고 좀 번번이 무산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팍스만 해도 프랑스에서 1990년대에 시행이 된 맞아요. 제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새로운 법도 아니 라는 거죠. 사실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이 여전히 시기상조다.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막힌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좀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 뭔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유독 서로 막 그냥 닫아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근데 이게 막 그런 거 막 발의를 한 의원 이 알려지면은 막 교회 같은 데서 총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 진짜?
막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불림 수준의 공격이 들어와서 의원 개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예전에 이지상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참 아, 진짜 쉽지 않다. 왜 이렇게 갈 길이 먼 걸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돼요.
모습이 바뀌고 있으면 왜 바뀌었을까 한 번만 들어봐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진선미 의원도 이제 이때 발의를 시도한 이후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내고 좀 정치적인 몸집이 이제 불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매체 이제 인터뷰를 이제 기사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오히려 진선미 의원의 개인적인 이제 입지가 커지면서 이걸 다시 발의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대중적인 사람이 됐으니
그렇죠.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이 이제 진선미 의원의 이제 입에 집중을 하고 이게 자칫하면은 당론이나 혹은 정부의 입장으로 비춰질까 좀 그런 것들을 염려해 가지고 다시 이 법을 발의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봐서 이제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두 분이 취재한 거를 보면 법적으로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이미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가족으로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더 놓고서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볼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우리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진선미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었죠. 황두영 작가 이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쓴 이 황두영 작가가 책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었고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한창 보내던 시절에 헤드레터로 쓴 적도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황 작가가 우리 사회는 함께하는 즐거움의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었는데 이걸 되게 여러 번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밀실팀에서도 이번에 황두영 작가 인터뷰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 황 작가님도 굉장히 지금 현실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동반자 법은 이렇게 결혼을 권장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동체를 제도 안으로 이렇게 편입시키고 그 필요한 권리 보장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좁게 이 법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를 하고 또 이 법이 입법되는 것마저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좀 그런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황 작가님이 강조를 하셨던 게 이 법이 젊은 사람들보다 그 혼자가 된 노인들한테 더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서 그 여성 독거 노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 지난해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45%가 60대 이상 여성이에요. 그래서 70대가 제일 높고 그다음 60대가 높아서 이 둘을 합산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현상의 원인은 보통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이제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사유로 이별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노인들이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이분들이 그리고 결혼 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냥 아, 나 이제 결혼 생활 그만하고 마음 맞는 친구랑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결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선택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생산적인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 이런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우리 사회는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황두영 작가님도 저도 많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들에게 더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이제 황두영 작가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활동반자법 하면 젊은 세대의 유별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네요. 최현수 기자 말대로 생활동반자법 하면 뭔가 되게 신세대들이 이제 네네, 새로운 네네, 가족의 네네. 형태를 꾸려서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맞아요. 이런 또 법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이게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되는 거죠. 뭐 세대를 아울러서.
근데 어떤 가족이 그 어떤 형태냐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가족으로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왜 중요한 문제일까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어때요?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은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황두영 작가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가족이라는 법적 관계의 힘을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우리가 가족이랑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랑 헤어질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황 작가님이 입법을 준비를 하면서 한 여성분한테 메일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메일에 적혀있던 사연이 이제 동거하던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여성분께서 쫓겨나듯이 집을 나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둘은 분명히 동거를 하는 사이였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지금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난처하게 된 상황인데 이 둘이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 같은 것도 행사가 불가능한 거죠.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 그 여성분이 뭐 오도가도 못하다가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때 남자친구를 잘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만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결국 이 가족이라는 법적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는 건데 좀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계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 안으로 편입이 됐을 때 그래서 결국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또 관계에 대한 서로의 법적 책임도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그 울타리를 최대한 넓게 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취재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최현수 기자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좀 어떤 것들을 느꼈어요?
저는 좀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의 저자 조은선 씨, 김민정 씨, 안병일 씨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한 인터뷰에서 이제 김민정 씨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게 좀 웃었던 게 웃기고 슬펐던 게 이제 부부와 함께 산다 이야기를 하면 아, 자기를 어디 모자라서 취업 못한 동생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어요. 근데 이게 딱 이제 정상 가족 범주에 들지 않으면 나는 어딘가 결핍되고 어딘가 부족한 존재고 그런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상가족 범죄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날 배제하는 사회적 제도들이 항상 존재했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도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로도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앞서 말했던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가족이랑 울타리가 있다면 뭐 이렇게 살아도 된다. 부부의 그냥 비혼주의자인 나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이제 사회적 편견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든다는. 네.
홍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두 기자 입장에 공감을 해요. 이게 법적인 테두리와 함께 또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한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최현수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새 가족의 사례 그리고 뭐 MF 공동체의 사례나 되게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고 있음에도 이들이 여전히 뭐 기사 같은 데 나올 때는 또 악성 댓글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 지금 되게 사회에서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냐 인정받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됐나요?
네. 궁금했어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뭐 너네 둘이 살라고 우리가 언제 뭐 말렸어? 그냥 살아. 뭐 왜 그거를 굳이 뭐 기사에까지 막 써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 뭐 그런 맞아요. 것까지 인정받으려고 해? 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이 사회가 나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이런 정책 한번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뭐 신혼부부만 대상이래.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가족끼리만 할 수 있대. 이 대출은 뭐 이것만이 가능하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나를 배제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정말 이 사회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느낌이 들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기사들, 밀실팀의 기사나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해보시니까.
저는 오랜만에 이제 홍상지 기자와 이현 기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내년에도 한 번 나올 수 있게
아니요 자주 나오세요.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래요?
박권 기자는요?
저는 4월에 밀실팀 오고 나서 이렇게 매주 기사를 쓸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번 기사라면 듣던 것 같으면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품이 끼어있어
박건 기자가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마음이 딴 데가 있네 마음이 딴 데가 있네 목표는 듣동라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뭐 고정을 꿰차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딴 데 있어 갑자기 밀레니얼의 시작 친구 듣동라 박건입니다
아, 근데 그냥 그런 망상을 혼자 계속했어요. 매주 기사 쓸 때마다 이번 주제는 좀 듣동라 팀 기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를 한번 좀 불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7개월 정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너무 오랜 시간은 꿈꿔온 거 아니에요?
정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와서 취재 더 열심히 해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밀실팀 듣동라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밀레니얼 실험실 매실팀과 함께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공지사항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듣똥나에게 의견 남기기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그거 누르고 익명으로 의견 남겨주셔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방송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요일 방송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기대돼요.
그 장안의 화제잖아요. 보똥나라고.
네.
그거 아주 재밌던데.
아, 난 드라마 스타트업이 장안의 화제라는 줄 알았지. 보똥나가 화제라고 얘기한 줄 몰랐네. 네, 드라마 스타트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코멘터리 해보는 방송인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보똥나라도 네. 나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듣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